오늘 우리 미니 찬양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향으로 많이 가셨고 적은 수지만 은혜스러운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모든 우리 중앙교회 가족의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그 마음에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라 우리 생활 주변에 상당한 변화들이 보여집니다. 추석 명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가 문헌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신라 유리왕 때 궁중에서 하던 놀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놀이의 이름이 가베라는 놀이였다고 합니다. 가베. 가자는 아름다울 가자고 배자는 그 광대배. 그러니까 배우할 때 그 배자죠. 근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놀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7월 16일부터 8월 14일 음력이죠. 물론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나라 안에 많은 여자들을 궁중으로 모아서 두 편으로 편을 짜가지고 한 편마다 왕실에서 나오는 왕녀가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주장이 돼가지고 그 많은 여자들을 거느려서 밤낮으로 길쌈, 이 배짜는 시합을 했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배짜는 일을 하다가 한 달이 지나면 이제 그것이 누가 더 많이 짜느냐, 그것을 겨루어가지고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내놓고 또 춤을 추고 노래하고 또 여러 가지 놀이를 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추석은 바로 이 가베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8월 14일에 그 놀이가 끝나고 그때 이제 먹고 즐기는 그런 일을 했는데 주로 햅쌀로 송편을 빚고 또 햇과일을 놓고 주로 햇식물로 음식을 장만해서 그렇게 즐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차려지는 음식은 봄철에 파종했던 곡식들이 여물어서 이제 결실한 것들을 추수해가지고 음식을 장만한 것이겠죠. 생명의 결실에 대한 감사와 축하 이런 의미도 추석에 담겨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결실하는 계절에 우리 중앙교회에서는 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와 늘 같이 생활하시고 또 같이 신앙하던 우리 조영숙 자매가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제가 최근 며칠 동안 그 전에 그 숨을 몰아쉬면서 생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 모습과 임종한 후에 입관 직전에 그 염을하는 장면을 보면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너무나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즐거운 명절에 좀 이렇게 즐거운 설교를 할까 아니면 조금 생각하게 하는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런저런 경로를 좀 생각해 보다가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다루고자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양 속담에는 죽음은 만일을 평등하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음은 만일을 평등하게 한다. 모든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초라한 자나 모든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평등한 것입니다. 좀 다른 말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출생의 모습은 만인의 평등을 의미한다. 죽을 때뿐이 아니고 태어날 때도 보면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빈손으로 다 나옵니다. 뭐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나올 때 여기 뭐 하나, 한 1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들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철저하게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한 것입니다. 그 출생하는 순간부터 숨이 끊어진 순간까지를 우리는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출생하는 순간부터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면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죽었다는 말과 살았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절 하나가 오늘 우리 성경 봉독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하시니라. 여기 두 부류의 죽은 자가 나옵니다. 제가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장례식에서나 다른 여러 시간에 간간히 드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오늘 전체를 다 모아서 좀 하나의 틀로 정리를 해보는 중입니다. 두 부류의 죽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제자가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례식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한쪽은 죽은 자들이고 한쪽은 죽은 자입니다. 분명히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장례 예식 절차를 주관하고 돕는 사람들은 육안으로 볼 때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조치라. 너, 그 제자는 그 죽은 자들과는 구별됩니다. 너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살았으니 나를 쫓아오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육안으로 볼 때는 똑같이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살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이 성경절은 좀 모든 분이 다 찾아서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절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것이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now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말이 나오고 28절과 29절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장면은 서로 다릅니다. 잘 보시면 다른 것입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이때, 지금이라고 한 것은 언제라도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향해서 표현하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육안으로 볼 때 살아있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한 번에 육적인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덤 속에 들어간 모든 죽은 자들을 다시 주님께서 살려내시는데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부활로, 또 다른 한 부류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성경절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성경은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을 한 절 더 볼까요?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성경은 죽음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어떤 명성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쪽 방면으로는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공간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둔하고 뭐 뛰어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이 있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죽는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럼 인간을 죽게 만드는 그 죄란 도대체 무슨 죄인가? 많은 사람들이 죄하면 이제 뭐 도둑질하고 폭력하고 사기하고 혹은 질투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을 얼핏 생각합니다. 죄하면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죽게 하는 죄는 그런 죄들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 죄는 사소한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죄들이 아니라 그 죄의 본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머지 죄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입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에 빠져서 죄의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죄, 그것이 바로 죽음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펴셔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4절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로마서라고 그랬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선행을 하고 온갖 규례와 규칙을 다 지켜가지고 무슨 합격선에 올라가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가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는 살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됨으로 우리는 산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죽은 자와 산 자는 다릅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는 모양과 산 자가 살아가는 모양은 서로 다릅니다. 간단간단하게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일곱 가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혹은 살았다가 다시 죽었는지 한번 자신들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죽은 자는 살려고 애를 쓰고 산 자는 죽고자 애쓴다. 이해가 가십니까? 죽은 자는 살려고 길을 쓰고 산 자는 죽기 위해서 애쓴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목숨을 아주 애타게 살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결국 잃을 것이고 목숨을 내놓고 사는 자는 살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볼 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자의 특징입니다. 죽은 자는 이 말씀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순결도 버리지만 자는 생명을 잃어버린다 해도 양심과 순결을 지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죽은 자는 생명 보존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양심이고 순결도 다 포기하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산 자는 혹시 생명이 잃어버린다 해도 양심과 순결을 지키고 삽니다. 두 번째, 죽은 자는 다른 사람과 싸우고 산 자는 자기와 싸웁니다.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기와 싸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십니까? 죽은 자는 다른 사람과 싸웁니다. 산 자는 자기와 싸웁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아가 있고 육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이 둘이 늘 싸웁니다. 그런데 육적인 자아가 더 자주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초반에는 더 자주 이겨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자아의 승률이 더 높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항상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는 다른 사람과 싸우고 산 자는 자기와 싸웁니다. 세 번째로, 죽은 자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산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죽은 자나 산 자 모두에게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욕망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죽은 자의 현상입니다. 산 자는 보이지 않는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인간의 품성이 변화되는 일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늘 죽은 자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고 산 자는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죽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산 자는 죽음을 초월합니다. 맞습니까? 죽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산 자는 죽음을 초월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오랜 생활을 하신 분들, 이 병원의 이 원목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가졌는지 신앙을 갖지 못했는지는 죽기 직전의 모습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뭐 특정한 종교를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은 뭐 실제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교도들은 죽기 직전에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한답니다. 왜냐하면 덕을 쌓고 선을 베푸는 원리는 배웠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초조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산 자들, 하나님과 그 생명이 연결되어서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도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충실하게 산 사람들은 편안한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신앙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잠드는 것이기 때문에 산 자는 죽음을 초월해서 삽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대는 울고 주위 사람들은 웃었다. 그렇습니까? 아기는 울면서 태어나는데 주변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웃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울겠지만 그대는 미소를 지을 것이다.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통곡을 하지만 죽는 자가 어떻게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다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나 그들의 태도와 모습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잡혀왔습니다. 근데 워낙 사람들이 평상시에 충실했고 또 유능한 사람들이라 이 왕이 죽이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미워하던 사람들 같으면 마음 변할까봐 한시라도 빨리 죽여버렸을 텐데 왕은 그 유능한 청년들이 죽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좀 싫어도 이렇게 모양이라도 한번 내서 내 체면 좀 살려다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세 청년은 죽음 앞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죽음을 초월한 이 아름다운 모습은 그 생명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죽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산 자는 남을 위해서 삽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생명의 법칙은 생존의 법칙은 항상 나누고 베풀고 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원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이 탄산가스를 들여 마시기만 하고 산소를 내놓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물은 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증발하고 내리고 모든 우주 만물은 그 생존의 원리가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자는 남을 위해서 살고 죽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건 좀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죽은 자는 생명을 경시하고 산 자는 생명을 존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과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부절제하고 방종합니다. 살기는 원하지만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절제를 못합니다. 살고는 싶지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생명을 경시합니다. 자신의 생명만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경시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 그것은 상대방의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일,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은 남의 생명도 경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생명에 이로움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자기의 생명과 남의 생명까지도 경시합니다. 그러나 산 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갖고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산 자는 자기의 몸을 더 이상 자기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도 성전처럼 가꾸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건강기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잘 보존하고 가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산자의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로 죽은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산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죽은 자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삽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위장도 하고 가장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합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산 자는 그 양심을 하나님께 펼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중시하고 산 자는 마음의 동기를 중시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십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을 받을 때 그 어처구니 없이 비겁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은 당 아니오? 아 무슨 말씀? 난 저 사람 전혀 모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불과 몇 시간 지난 후에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고 죽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산 자가 되었고 그 변화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내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회당에 잡혀갔습니다. 법정 앞에 섰습니다. 사내들인 앞에 바리새인 앞에 서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얼마나 달라진 모습입니까? 여기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했지만 둘이 입을 맞춰서 하진 않았을 것이고 누가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언제나 말할 준비가 갖춰져 있는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죽은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산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초월해서 여유를 가지고 사십시다. 죽음을 초월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죽음을 초월하여 사십시다. 여기 한 유명한 기독교 의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한동안 그의 아내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죽은 다음 날 남편이 평상시 사용하던 진료실 문 앞에다가 카드를 써붙였습니다. 잠깐 부재중, 곧 돌아올 것입니다. 산 자는 삶의 여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 조영석 자매 임종 전에 아주 신실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간병하던 간병인에게조차 복음을 전하고 꼭 그를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이미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 간병하던 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바르게 살자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8절에 보면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로운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 의로운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시편 97편 2절에 보면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기보다는 의 자체이십니다. 여기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다. 의가 그 존재의 기초라고 했을 때 의는 체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기준을 말합니다. 변동할 수 없는 기준을 말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일치하도록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이럭저럭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산 자는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시다가 이 산자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 주실 때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